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창세기 9장에서 11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9장과 10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나고 난 다음 100년 동안 인간들이 별로 바뀐 게 없다. 인간들이 별로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인간들이 시날 평야에 모여서 계속해서 결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결속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땅들에 사람들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노아의 아들들이 모든 지구의 모든 거민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혈통적인 후손 들은 지중해 연안에로 가서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함의 혈통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있고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포진하는 형국이었고, 가나안은 특별히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혈통은 바로 하나님이 셈을 통하여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설교 말고 다음 설교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수가 다 마치고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함에게 어떠한 저주가 있었는지, 그리고 셈을 통하여서 축복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야벳의 족속이에요. 야벳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러면서 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이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죄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출발이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시점의 모습을 놓고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그 약속과 비슷한 명령을 해주고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주셨던 상황과 홍수 이후에 주셨던 그런 상황이 사실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모르고 있었을 때 주셨던 모습이었고,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던 사명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세 아들들이 받았던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 사명을 우리가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언가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에덴 동산하고는 다른 모습인데, 대조되는 모습인데, 죄인들로서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죄짓기 전의 모습이었으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었을 때 받았지만, 홍수 이후 때에는 죄인으로서 그것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지켜나갈 때에 기쁨으로 했어요.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사자가 나 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도 실수하면 어떡해? 또 이거 물로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젖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육축까지도 음식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우리들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를 제거하고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피를 빼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저 이런 거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선지국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빼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괜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그냥 상상은 조금만 하세요. 이렇게 소름이 끼칠 수도 있지만 짐승에게 피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기 전에 피를 안 빼고 먹으려면 그냥 통째로 굽는다든가 그냥 통째로 삶으면 되는데 피를 빼고 굽고 피를 빼서 삶아야 되는 거예요. 삶고 난 다음에 피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빼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피가 제일 잘 나오는지를 알고 거기에 한 방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많이 봤죠?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을 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이 짐승을 식물로 취하게 음식거리로 취하게 될 때에 피를 빼는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피를 빼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죄지면 이렇게 된다예요.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한다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동시에 그 피를 빼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죄지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짐승을 동물을 음식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특별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면서 서로와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인간들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피 흘림의 연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피 흘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본성처럼 되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 안 죽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미움은 곧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빼고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이런 사명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짐승도 주셨지만 피를 빼고 먹으라라고 하는 하는 것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두 번째로는 약속을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다. 두 번 다시 홍수로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속담을 잘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 바꾸는 거 아니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랜다. 그거 아니죠. 맞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 저 멀리서 비구름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비구름이 몰려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요? 안 내려앉을까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상상을 하게 하시고 무지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땅 속에서 물이 치솟아 오르는 것도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물의 두려움, 특별히 바다가 넘쳐 들어오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놀라고 또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로 두 번 다시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국지적인 그런 홍수 그런 폭우가 전혀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훗날에 다시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죠. 예전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6장 15절인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The Lord,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불수레를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었고 불로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았던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은 단순하게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책무를 다 못했어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어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노아의 잘못이 있어요. 나무들을 가꿔야 됩니다. 실과를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지만 너무 과하게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포도 열매를 가져다가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포도주로 먹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지만 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취하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아, 뭐 소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취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정신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게 될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했는데 얼마나 취했는가 하면 자기가 벌거벗었어요. 근데 자기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인기척도 못 느낄 정도로 취한 거예요. 만취 상태로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장막에서 누워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장막이 오늘날처럼 잠금장치가 있습니까? 뭐, 센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다닐 수 있는 장막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의 아들들이 들어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 그 벌거벗은 상태는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너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즉, 벗은 상태는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수치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조차도 알수 없었어요. 또 노아는 어느 정도로 죄를 지었는가 하면요. 자기 혼자 벌거벗고 있다가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고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제사 드리고 그냥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했어요.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 아들이 함이에요. 그 함이 먼저 보았던 거죠.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벳과 셈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벗고 있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옷가지를 들고 뒷걸음질 쳐가서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어요. 그러나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떠들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아량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장면 때문에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육적으로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함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요.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알려면 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앞에 자막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셈과 그의 후손에 관한 영적인 그 예언이 이곳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셈과 함을 우리가 대조를 해놓고 나면 야벳은 잠깐만 떼놓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두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계속해서 성경은 두 개의 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는 또 있잖아요. 이삭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는 야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쌍둥이 형인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열두 아들들이 있는데, 사사기에 가면,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했었던 분들 아시죠? 사사기에 가면 두 개의 지파를 또 대조해 놓고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라인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왕의 모습으로 가면 다윗왕과 사울왕, 남북으로 이야기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해서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지만 셈과 함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셈은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이 셈은 형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야벳을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야벳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함은 어때요? 반대로 함은 함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차트를 다시 한 번만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함은 불신앙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요. 야벳은 지금 현재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이 샘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야벳이라고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좀 펼쳐지는 이야기,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나안에게 임한 저주를 좀 짧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나안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셈의 후손들에게 종이 되겠다. 훗날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서 저수지를 파고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어떻게 돼요?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생겨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이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약을 맺지요. 뭐 어떻게 계약을 맺는가 하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가나안 족속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해야 될 거 농사 안 해도 되잖아요. 종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는데요. 그럼 누가 건축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얻겠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 파지 아니한 울무를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누가 다 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다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록 할게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핍박이에요. 그렇죠? 핍박인데 그 핍박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고 결국에는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꺾고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놔 돈. 너희 장식품 다 내놔. 금붙이 다 내놔. 그거 다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것을 다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만들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알렉산더 대왕, 역사 속에서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전에 뭐 페르시아 왕국도 있고 바벨론 왕국들도 있고 그래요. 그 바벨론 왕국과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리스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의 제국은 무엇을 준비해 줬는 줄 아십니까? 헬라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가 오늘날의 영어가 모든 나라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데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가보면 가이사가 칙령을 내립니다. 호족하라고. 호족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렇게 칙령을 내릴 이유가 그때 당시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자기의 실력을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길을 정말 잘 닦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길을 너무너무 잘 닦았어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황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바울이 활용했던 복음 전도, 전도 여행의 길이 바로 로마가 닦아놓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든 육체의 병이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핍박받고 지금은 아픈 것 같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한 발자국 좀 멀리 서서 기다리고 쳐다보세요. 기다리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늘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지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이 극성하고 드세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을 지키시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밟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샘에게 임한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노아는 샘의 성품을 잘 보았습니다. 훗날 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축복이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과 비슷해요. 창세기 볼게요. 14장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재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었던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샘의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 하나님, 바로 이 샘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서 아니지만 그 다음 주에는 이 샘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샘의 가족을 통하여서 샘의 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에게는 저주를 주셨어요. 다 정확하게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샘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벳에게는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야벳에게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야벳이 샘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벳이 샘의 모범을 따라가고 그에게도 결국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벳은 샘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야벳은 노아 자기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밖에 할 수는 없는데 이 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사역을 한 감당하는 데에 큰 힘을 얻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지만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유럽을 향해서 갔잖아요. 유럽을 향해서 갔는데 야벳 족속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지중해 연안을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에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럽을 향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자손들이 되었는데 우리들 주변에는 야벳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야벳의 후손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나아가서 장막을 넓히는 장막터를 넓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셈의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멀리 내다보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야벳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장막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